사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방 전도를 위한 일꾼을 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수사도격인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행하게 해서 아직도 귀화된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베드로는 지중해 근방인 누따와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넬료까지 구원에 동원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으로서의 편견은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인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지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적 가르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 사도들의 아집과 독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몰아세우는 다른 사도들에게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 복음 증거의 사역과 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의 변화의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모습에서 기록되는 내용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11장 18절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부터는 드디어 안디옥을 새로운 복음의 중심지로 한 이방 세계의 복음의 확산을 변화받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개의 베드로 사도를 통한 기적은 죄로 불구가 된 인간의 회복과 그 결과로 죽게 된 비극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러한 생명의 역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구원에 동참케 되는 구원의 확산을 일으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 사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고침받고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 둘이 남자와 여자라는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남자는 불구의 중풍병자였고 여자는 죽어있는 절망에서 일으킴을 받음을 보는 데서 죄로 이끈 하와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회복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전도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육신적인 기적이 드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도 우리 모두의 변화된 생명의 삶의 모습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구원의 매개체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할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다가 사마리아를 신방해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베드로를 유대의 다른 지역들로 순회하게 하셨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2절에 그랬는데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라는 표현을 볼 때 단순히 이 말씀에 기록된 곳만이 아닌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순행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그런 곳의 이름들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는 기록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큰 박해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도 복음의 씨를 심고 결실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애니아, 칭찬 듣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인 것으로 봐서 착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불편을 호소하고 고쳐달라고 부탁하거나 또는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통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3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다만 예수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예수도의 치료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중풍병으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것도 불행이지만 그보다도 더 끔찍한 절망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불구의 상태, 즉 지옥의 고통은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이요 저주가 될 것인데 예수도의 이름이 어떤 종류의 죄로 인한 저주이든지 완벽하게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베드로의 치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사울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귀중한 요청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의 십자가의 저주로 죄와 저주와 중풍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자리에 연연해서 죄의 자리, 절망의 세상의 자리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그런 것은 마치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 눕는 돼지와 같고 토했다가 다시 토한 것에 돌아가는 개와 같다. 이런 안타까운 묘사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모습에서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이 전혀 다름이 없는 과거의 자리를 정돌하지 못한 모습은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모습일까에 대한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성격이나 모습이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확대 직분자 회의를 가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의 부흥이 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면서 바로 부흥은 우리 각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테이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점유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몇 퍼센트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점령하느냐 여기에 따른 모습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인가 그렇지 못한 삶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무관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요청을 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내 친구들의 손에 들려온 중풍병자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기 일어나라든가 정리하라든가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움직임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들은 다 기꺼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주를 치료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같은 당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자리를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6절에서 42절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룻다는 그래도 직접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에 있는 곳이었다면 두 번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욥바는 유명한 구약 성경의 요나의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출발한 이스라엘의 항구도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몇 군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증거하라 했지만은 욥바로 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라는 것으로 봐서 그녀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고 특히 선행을 많이 행한 경건한 신앙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많은 과부들이 안타까워하고 애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했던 이 도르가의 경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중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과부들의 증언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39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베드로 사도님, 도르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일을 했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죽을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경건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이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죽었을까 의문입니다. 앞에 다비다라는 여제자라 그랬죠.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도르가인데 이 의미를 보자면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가젤 영향, 동물의 왕국에서나 그런 데서 보면 사자에게나 표범에게 쫓기는 아주 가냘프게 생긴 사슴과 같은 동물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 여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쓰이는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날렵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들을 가진 여인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것도 믿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경건하여 안타까운 이 여인의 죽음은 역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의 애니아처럼 베드로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함께 신앙하는 욥바에서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히 오라는 요청을 듣습니다.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그랬는데 이 룻다에서 욥바의 거리는 지금의 미터 단위로 환산한다면 한 40리, 한 17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러죠. 차로 간다고 하면은 10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38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평가됨을 봅니다. 이렇게 도르가처럼 어떤 하나님의 성도 죽음 앞에 안타깝다. 참 더 살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잘 갔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 듣는 그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현상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도르가의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함에도 이 다비다는 한결같이 그것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낼 만큼 귀한 삶을 살았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글쎄, 이종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고집쟁이 잘 죽었다. 혹시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사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한 여제자의 죽음은 욥바의 모든 사람들을 안타까움으로 눈물짓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머무르는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소녀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리다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0절에 같은 기록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던 주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생명을 불러냄을 보는 겁니다. 앞에 애니아를 치료할 때는 기도한 기록이 없지만 이 도르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안타까워하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1절에 그랬잖아요. 아마도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도르가를 살린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신앙적 역사를 확신케 하려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낸 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회복의 기쁨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를 일깨운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있어지는 치료나 기적의 역사에서 우리는 누구누구와 기도를 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인간의 경건으로 약화시키는 경우들을 베드로는 미연에 방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사람이 차지해서는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도르가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죽음으로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과부들의 마음 아픔도 치유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은 어떤 종류의 안타까움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신뢰를 영광으로 회복하시고 확신을 주심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신앙의 삶이 이 다비다 도르가처럼 같은 성도들에게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열이 될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두 사건의 말미에 나타나는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애니아의 치료의 말씀과 그리고 다비다의 치료의 말씀인데 35절과 42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통한 치료의 역사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사실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회복을 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치의 병을 고치심이나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모두 유익한 것뿐입니다. 다만 조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따라 사용할 때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들의 시대처럼 기적의 역사를 흔하게 경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히 진리가 확정된 오늘의 기적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한 치유와 생명 회복의 결과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일곱 가지의 정선된 기적의 역사들은 대부분의 결론을 오늘 두 사건의 마무리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인 포도주 사건과 마지막의 기적인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의 말미에 기록되는 것들을 제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하반절에 그랬고요.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11장 45절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두 가지 사건의 마무리가 달리 기록되어 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애니아의 치료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이고 도르가의 부활은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라면 거기에서 더욱 성숙하게 나아가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서툴고 찬양 드리는 것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진보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고 믿지만 점점 성숙해 갈수록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로 돌아가니라 하는 표현입니다. 돌아간다는 표현은 떠나온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애니아의 치료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처럼 떠나온 인간의 본향인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본다는 거지요. 또 애니아의 치료의 역사는 그 역사의 현장인 루타뿐만 아니라 그 이웃 마을인 사론까지 그의 치료의 사실을 보는 사람은 다 주께 돌아가니라 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 도르가의 부활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온 요파에 사는 사람은 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결과는 많이 주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라는 것도 적다라는 표현보다는 낫지만은 다 믿더라가 아니고 많이 믿더라는 거지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병이 나은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풍병으로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었는데 성한 것을 보면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은 신기해할 수 있지만 아직 죽을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평상시 항상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없을 거라는 거죠. 뭐 기절했다가 깨어났겠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비유 중에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30절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3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 사실을 봐서도 역시 같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은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한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읽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말이죠.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죽은 짐승의 시체나 일부분에 접촉되는 것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1장 39절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유에서 유대인들은 가축을 가공하거나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서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러한 자의 집에 유했다는 것, 즉 먹고 자는 행위를 한 것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열려진 베드로이지만 고넬료에게 보내지기 전에 더 명확한 증거들을 보이셨음에도 주님의 당부를 거절하는 것을 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10장 15절에 하는 책망까지 하심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유대 주변을 순회하는 사역들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처음 주님께서 주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1장 8절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의 변화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회상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로 인함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흩어진 자들로 통해서 증거된 복음으로 사마리아의 변화를 직접 확인해서인지 아니면 이 모든 당시의 상황 전체를 종합한 결과인지는 기록에 없어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확신하고 마치 주님과 같은 모습과 방법으로 고치고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비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희생이 세상과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보고 돌아오는 시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알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대로 멸망에 버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왕에 드려진 한 번의 제사인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와 족속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헛되게 흘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든지 기적이든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뤄진 영혼의 회복을 위해 쓰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고 믿게 했다면 말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의 바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을 기초로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희생의 바탕 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또 우리의 변화가 그러한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